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20년의 표어가 터 위에 굳게 서라. 이 표어는 골로새 1장 23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넘어갑시다.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힘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흔들리지 맙시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주님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언가 하면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모든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또 복음의 비밀을 위해 섬기게 된 것이 늘 그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바울이 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제 인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앞으로 이 교회가 참 이 지역 가운데서는 제일 큰 교회, 너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대형교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단 한마디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죠? 너는 목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가져가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보실 때에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을 위해 쫓아가고 교회마저도 성공과 물량 쪽으로 가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고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단체가 흔들린다고 할 때 흔들린 이유는 그 단체의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단체나 모임의 문제만 아니고 교회들도 21세기 들어와서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교회의 멤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에 그 교회를 시작했던 사도들만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잘 운영할 수가 없었기에 이제 교회의 일꾼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집사를 세울 때에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뭐 다른 게 아니죠. 믿음 좋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일곱 사람의 집사 일꾼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분은 여러분 감투가 아니죠.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그 위치가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룹이나 모임이나 공동체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어떤 모임이든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일꾼입니다.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꾼입니다. 그래서 말은 많이 합니다. 훈수를 둡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말꾼이 있는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번 뭐 두고 보면 된다. 네 번째로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뭐 어떤 모임이든지 일꾼, 말꾼, 구경꾼, 방해꾼.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도 나는 일꾼으로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말꾼이냐 구경꾼이냐 방해꾼이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엑소더였습니다.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40년의 순례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40년 광야 길을 갈 때에 모세와 공동체를 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열두 정탐꾼 가운데서도 열 명은 안 된다. 그건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까 반대했고 심지어 모세가 일을 하는데도 사사건건 방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 일을 할 때도 바울에게는 그를 도왔던 이런 코워커들, 동역자들, 조력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말씀해 보면 같이 봅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두는 줄 알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와 교회를 하는데도 이렇게 십자가 원수처럼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20년 교회의 그 표와 주제가 터위에 굳게 쓰라인데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그죠?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도 교인들과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 무리들이 그죠 뭐 수만의 어떨 때 10만도 넘게죠. 수만의 팔로우들, 그 무리들, 군중들이 있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수만의 무리들을 일꾼으로 쓰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70명의 전도대를 선발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고 또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훈련하셔서 일꾼으로 제자로 그렇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공생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꾼이 아니었고 소수가 주님의 사역을 돕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정말 일하는 일꾼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일꾼으로 또 주님의 종으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할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 일꾼이라고 다 좋은 일꾼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일꾼인데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하기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그 세상 흔들리고 아주 좋아하는 복음송이잖아요. 그게 보면은 세상이 흔들린다. 현실이죠.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고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 그 뭡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말씀과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흔들려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촌에 70조 이상이 사는 사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면은 지구가 흔들리면은 사람들도 함께 흔들리고 이런 상황으로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골로새 1장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사야 52장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굳게 서서 살아갑시다.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흔들리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깨라,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럼 awake, awake. 두 번이나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깨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또 삶에서 그냥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시고 신자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는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시대를 깨우는 불침번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에스겔은 그죠? 나라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가 있던 그발 강가에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그렇죠. 에스겔은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워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깨우려고 하면 먼저 그가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또 사역 중간에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도 기도하시고 주님은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구원 사역을 앞두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함께 데리고 가서 전능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22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도 하시고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잘못 사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보통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말씀도 읽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는 이러죠. 마음이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절반만 잘라갖고 자기를 변호할 때 내가 참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주님은 그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가지고 너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자기를 변호하는 데 쓰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를 깨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권하셨는데, 그죠? 말은 베드로, 주님,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베드로가 잠을 잤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하고 자신만 믿고 큰 소리만 치다가 완전히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훗날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여기 만물이라고 주님의 오실 날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도 점점 가까워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늘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쉴 수도 있고 피곤해서 영적으로 긴장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사탄은 절대로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쉬지만은 사탄은 늘 공격하고 또 수작을 걸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조깅도 하고 또 뭐 운동도 하고 그게 아니었죠. 여호수아가 무슨 불면증이 있어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큰일을 앞두고 그냥 잠만 잘 수가 없어서 여호수아는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그죠? 뭐 목사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고 자동적으로 앉으면 성경책에 잡히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 안에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내가 이 안에는 끼어있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에 그렇게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때가 다윗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시편 57편 8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바울도 위기의 순간에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할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산적에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힘을 내어야 합니다. 그죠? 힘을 내라.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고 했죠. Clothe yourself with strength.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몸에 좋다는 거 먹죠. 뭐 때로는 보약 먹고 운동하면은 뭐 힘이 생기겠죠. 몸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 힘을 낼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그 힘이라는 것은 보양 먹고 운동하고 뭐 조깅하고 그렇게 얻은 힘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는 게 힘이 들어서 삶의 형편이 너무 버거워서 젖 먹는 힘까지 다 내도 또 그 일을 우리가 겪지 못해서 어떻게 이 일을 넘어갈까, 정말 힘에 딸리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만사가 잘 흘러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모든 일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님이 우리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산다. 내가 또 주님의 일을 하겠다. 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충성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우리 신앙과 관계된 그 모든 일은 나의 힘으로 나의 각오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실제로 한 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늘 생각하는 것이 아 작심삼일이다. 그래서는 뭐 이런저런 마음도 먹고 결심도 하지만은 실제로 쭉 지나가다 보면은 그것을 끝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2020년 들어서 이제 성경을 제가 올해는 좀 더 많이 읽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 제가 창세기를 말했지만 지나간 주간에는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었는데 야 우리 인간이랑 참 연약하고 이 작심삼일이라는 그 말이 그냥 뭐 그 한자 사자 성어만 아니고 성경에도 똑같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발견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 하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출애굽을 했죠. 엑소드 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홍해를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광야로 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흘 동안 딱 가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수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바다를 행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먹여주신다고 깜빡이 잊어버리고 사흘 물이 사흘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격을 다 까먹고 난 다음에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며칠 만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이집트도 하나님 능력으로 완전히 부수셨는데 깜빡 잊고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 비해서 모든 것들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우리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 장정 피 끓는 그냥 피곤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흔들지 않으려고 하면은 또 이 한 해뿐만 아니고 믿음의 순례길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꾸준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계획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 우리 한 해에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세임으로 우리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한 해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요, 주를 풀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부분이 주를 풀어라. 이사야 5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여기 보면 일어나 앉으라, 깨어라. 그죠? 그냥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산만해져 있고 지금 털썩쳐서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고 너의 티끌, 모든 삶의 티끌과 같은 그런 잡다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무엇보다 내 목의 줄은 너 스스로 풀어야 된다. 그죠? 누가 풀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를 붙잡고 있는 그 목줄을 풀어라. 여러분,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가 길어서 이긴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삼손이 모든 것들을 이겼는데 그가 하나님 명령을 깨트리고 이제 붙잡혔을 때에, 그죠? 쇠사슬 묶인 그런 사자처럼 묶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묶여 있던 나의 과거들, 나의 불신앙의 생각들, 불신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은 종교가, 기독교가 자신을 묶어매는, 자신을 무언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담으로, 짐으로, 목줄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가 나를 만나면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죄의 근세에서, 불신앙의 생각에서, 나의 과거에 아픈 그런 기억들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같이 봅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무언가 묶인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날 때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죠? 내 생각에 끌려서, 이 세상에 끌려서, 우리의 정욕과 사탄의 시험에 끌려서 그냥 끌은 대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끌린 대로 끌려가다가 주님을 만나면은 나를 끌고 갔던 그 옛날의 모든 그런 체인에서 자유롭게 되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이제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불렀던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시편 124편은 다윗이 지었던 시편인데 시편 124편 7절 말씀 자 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신앙의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사단의 올무에서 묶여 있었는데 주님 만나니까 내 영혼은 그냥 올무에서 풀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마치 올무에 걸린 것과 같은 무거운 줄에 묶인 것 같은 묶인 것과 같은 삶을 사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혼자다. 나는 이 이민의 삶, 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 외톨이다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면서 나는 외톨이로 살아간다.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마음에 붙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나는 혼자다. 나는 외톨이다. 세상에서 나를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너 외톨이 아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아버지가 너와 함께 못하고 너의 친구가 같이 있지 못해도 외톨이가 아니고 내 너와 함께함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주님의 약속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우리가 털어버려야 될 티끌은 없습니까? 먼지는 없습니까? 불신앙의 생각들, 또 잘못된 사고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고에 그런 생각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그 마치 줄에 묶인 그냥 동물처럼 올무에 갇힌 세상에 갇힌 새처럼 살아갑니다. 그죠? 나는 혼자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악한 사탄이 우리를 묶기 위해 쓰는 그런 불신앙의 사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외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목줄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뭐 충고, 뭐 그 책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 가운데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습니까? 불평하지 말아요. 그쪽이 사람의 생각이죠. 어린이들 이런 고생은 나밖에 못한다.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뭡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해야지. 그게 묶여있지 말라고 했죠. 후에 보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 불신의 생각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끊임없는 침몰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강을 건너시고 또 골짜기를 지나가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묶는 이런 악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 앞에 올무와 불신앙의 생각들을 뿌려두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보다는 이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하면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동산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 한번 주님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는 일꾼으로 또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목줄을 풀어버릴 때에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